사람들은 누구나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특별한 장소,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의 가장 특별한 장소 중에 한 곳은 바로 산호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호세는 저의 인생의 처음 담임 목회를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으로 담임 목회를 오기 전에 저는 부목사로서 꽤나 사랑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저의 사역에 가시적인 열매를 많이 거두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만 39살에 산호세로 담임 목회를 시작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나를 전혀 모르고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젊고 경험이 많지 않은 담임 목사를 믿어주기보다는 가르치려 하는 분들이 많았고, 또 제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면 그것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고 다른 의도가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히도 그런 일에 상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왜 상처받지 않았나? 돌아보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저의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에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저의 전폭적인 지지자였습니다. 어떤 실수도 감싸주지 못할 것이 없는 거대한 사랑의 산이었습니다. 저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다 보니까 자존감이 과다하게 높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주지 않아도 제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진짜 나를 알면 틀림없이 좋아하게 될 겁니다. 시간 문제지. 그때 되면 지금 나를 안 믿어주신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그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기 평생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가 태어나서 이제 살아있는 동안을 이렇게 말하는 중간이 강조된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평생이라는 말은 시작과 끝이 강조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 여기 선하심은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이 말이 신명기 10장 13절에 그대로 쓰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할 때 이 행복이라는 말이 토브예요. 그리고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할 때 구약 성경은 헤세드라는 말을 쓰는데, 이 헤세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더라도 그 죄를 넘어서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다 그럽니다. 여기 따랐다는 것은 추적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걸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가까이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어떤 때는 푸른 풀밭 같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골짜기 같은 시기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선이 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창피한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시를 마무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특성은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 아니, 선지자는 거룩한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사역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둘 낳아요. 이 고멜은요, 선지자의 아내가 돼서 또 바람을 피웁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너 다시 가서 그 여자를 사랑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인데 사랑해. 내가 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기를 그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저는 적어도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저도 중2병이 걸렸었는지 조금 마음의 반항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시험을 앞두고 제가 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내가 내일 시험인데 친구들하고 같이 시험 공부하고 싶어서 친구 집에 가서 시험 공부하고 올게요. 그때 제 마음은 진짜 그랬습니다. 친구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음날 시험을 잘 보리라.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친구 집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믿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당연히 저희 아버지께서 반대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었지만 엄격하신 분이었어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때 중2병에 걸려서 차마 아버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거죠. 나도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줄 아세요?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갖고 우리가 여섯 식구가 한 방에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나도 내 방에 있으면 내 친구 집에 안 갑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좁은 말하지 않고 다른 톤과 다른 액센트를 가지고 말했을 것으로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겁없이 통보를 드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시 넘어까지 친구 집에서 놀며 공부하고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 된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아버지가 틀림없이 뭐라고 하실 텐데 걱정이 됩니다. 혼나면 어쩌나. 그래서 친구 집에서 나왔는데 친구 집 대문을 탁 열고 나왔는데 저쪽 골목 안에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키가 크시고 덩치가 크셨기 때문에 그냥 눈에 띄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만나서 문 앞에서 혼나는 것보다는 집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정말 아버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불 안으로 들어와서 누웠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들어와요. 혼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을 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버지께서는 제가 그 밤에 12시 넘어서 혼자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제가 자라날 때 한국은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틀림없이 동네 건달들이 밤에 골목에 있었을 테고, 잘못하면 제가 걸리면 맞고 또 돈을 빼앗기고 할 수 있으니까 기다리신 거. 캄캄한 밤에 아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친구 집 앞에서 기다리신 거죠.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는 3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를 멀리서 봐주고 늘 보호하던 아버지는 그 뒤로 저에게 없었습니다. 저도 중2병을 속히 치료하고 그 후에 성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제가 어려울 때 나를 지켜보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는 아버지십니다. 내가 잘 될 때마다 손을 잡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 눈이 아니라 내 등 뒤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일생에 푸른 풀밭같이 평화로운 때가 있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푸른 풀밭을 어떻게 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골짜기 같은 곳에 있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골짜기를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추격하십니다. 다시 다윗의 시로 돌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돌아보니까 계속 나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 집이라는 말은 하우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집이라는 말은 궁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거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돌아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돌아간다, 그쪽으로 돌아간다. 또 하나는 거기에 주인처럼 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일생을 쭉 추격해 오셨다는 것을 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장차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성에 돌아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주인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당연한 결론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요, 건기가 되면 동네에 풀이 없기 때문에 양들을 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정상과 중턱 사이에 있는 푸른 풀밭으로 양들을 몰아갑니다. 양들을 그리로 몰아가려면 골짜기도 지나야 됩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양들을 위해서 거기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우기가 되면 그 양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목자에게 양은 매우 귀중한 재산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목자는 양을 집 근처에다 방목하지 않습니다. 양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집들은 대부분 약간 2층 같이 되어 있는데 아래층이나 반지하 같은 곳에는 짐승을 둡니다. 가축을 둡니다. 왜냐하면 이 가축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족들은 그 위나 가축 옆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처럼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를 잘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 평생에 같이 하셨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집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너무너무 감동적인 시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의 결과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이제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여정여정에 우리를 사랑으로 선함으로 추격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거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큰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언젠가는 두 가지 큰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첫째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천하의 다윗도 나이가 점점 들어 늙어갑니다. 늙어가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열왕기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가 나이가 들게 돼 있고 누구나가 늙게 돼 있습니다. 늙게 되면 반드시 건강의 문제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종 두려움이 됩니다. 2014년에 한국의 한 단체가 60세에서 69세 사이의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그랬더니 2위가 암이 걸릴까봐 두렵습니다. 1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치매가 걸릴까봐 두렵습니다. 암이나 치매가 아니라도 나이가 점점 들면 우리 몸이 불편해집니다. 우리 몸이 불편해진지를 솔로몬은 매우 상세하게 비유로 설명해 줍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5절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온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 해의 빛과 달의 빛이 없어지기 전에 어둡기 전에는 나이가 들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수족이 떨린다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굽힐 것이라는 거예요. 맷돌을 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그칠 것이며 치아가 부실해져서 이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적어질 것이라는 창을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시력이 어두워질 것이며 문들이 닫힐 것이며 청력이 부실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식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새소리를 할 수 없어진다는 거예요.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할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침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연약해지면요 소망도 없어져요. 저는 목회하면서 양로원, 요양병원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또 제 어머니도 3년 정도를 치매로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치매가 아니라도 육체가 연약해진 노인들은 멍하게 소망 없는 얼굴로 하루하루를 지나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이죠. 그런데 다윗은 동일하게 노년을 맞아가고 자기의 육체가 연약해져 가는데 자기의 노년을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오늘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여행을 가면 여행 갈 때는 흥분되지만 돌아올 때쯤 되면 우리가 너무너무 지칩니다. 그런데 많이 지치지만 이제 곧 집에 가서 쉴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 초가집이라도 내 집이 좋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안식하는 것이죠. 우리의 노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 땅에서 하늘에 이 땅의 집이 조금씩 조금씩 무너지면 다시 말하면 내 육체가 조금씩 조금씩 연약해지고 조금씩 조금씩 부실해지면 하늘에 나의 집이 더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목자 삼고 하나님과 함께 오신 분들은 노년에 육체가 연약해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치지 않으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사실 치매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치매를 지나가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아, 나도 저러면 어떨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도 또 지금 이전에 제가 훨씬 더 총명할 때도 제가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게 확실한 일인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왔습니다.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정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끝까지 나를 따를 것이다. 어차피 똑같다. 하나님은 결국 나를 영원한 집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내가 길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 하나 우리 인생의 큰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죽음은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예화집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기록해놨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본인의 아버님과 대화를 한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아버님이. 그리고 이제 점점 쇠약해져 가시는데 너무나 담담하고 담대해 보이시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아들이 목사님인데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너무나 당당하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잡아주는 손을 탁 뿌리치면서 이놈아 너도 당해봐라. 죽는 것은 다 두려운 것이야. 다만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이지. 이게 뭐 사실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화집에 써있는데 제가 읽으면서 이해가 되더라.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사형수와 같은, 사형 날짜를 정해놓은 사형수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복되게도 군대 생활을 교도소에서 일하는 특권을 누리게 됐습니다. 제가 일했던 교도소는 비교적 경범죄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형수가 되면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다. 딱 하나 불편한 거는 손에 자꾸 일단 방이 독방입니다. 그래서 금지되어 있는 거 담배도 꼭 피고 싶다면 줍니다. 옷도 굉장히 좋은 옷, 솜 들어있는 옷을 공급해 줍니다. 길가를 걸어 다니면 사형수는 이 이름표가 색깔이 다릅니다. 아무리 악독한 조직폭력배도 사형수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제가 사형수는 어떤 사형수도 그것을 즐거워하는 분을 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잘해주면요 불안해해요. 자기가 돈이 없는데 새 한복, 솜 누비로 된 한복을 주면 근무자 오늘 그날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마찬가지로 죽음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만족하고 살아도 죽음이 해결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평안하게 살아도 죽음이 해결이 안 되면 진정한 쉼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았어도 죽음이 해결이 안 되면 좌절하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풍요를 누려도 죽음이 해결이 안 되면 그 풍요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분인데 나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계속 추격해 오셨다면 내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추격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가게 될 거 아니야?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의 말을 가장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분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죽음에 대한 글을 썼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한 바가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죽음은 서커스단에 공중제비를 하는 사람이 이 서커스를 하는 고개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작은 그네에 사람이 다리를 걸고 뒤로 넘어져 있고 이쪽에서는 긴 그네로 이렇게 날아가면서 어느 타이밍을 맞춰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손을 쫙 놓고 저쪽에 있는 사람으로 쫙 뻗으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손을 탁 잡아서 이렇게 가는 것과 죽음이 매우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줄을 놓고 휙 뛰어가는 사람이 만약에 눈을 뜨고 저 사람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100% 두 사람이 다 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신당부한다는 거예요. 손을 너는 뻗고만 있어라. 그러면 내가 반대해서 너를 잡아줄게. 그러니까 죽음은 그런 것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왔을 때 이렇게 하나님에게 점프하듯이 쫙 점프를 하면 하나님이 탁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손을 쫙 뻗을 수 있을까? 서커스 안에서 있는 분들은 어떻게 손을 쫙 뻗을 수 있을까? 수 없는 연습을 하는 거죠. 100번이면 100번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눈을 감고 쭉 뻗어도 저 사람이 100번 동안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면 손을 쭉 뻗을 수 있는 거죠. 죽음이 다가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손을 쭉 뻗을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죽기 전에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 일생을 돌아보니까 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셨어.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었어. 그렇다면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 그 순간에 손 쭉 뻗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랑받은 경험은 죽음을 앞뒀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향하여 뛰어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생을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신뢰하시고 죽음을 향해서 뛰어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 23편을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준비하면서 약간 찜찜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시편 23편은 다윗이 양으로서 고백한 겁니다. 시편 23편에는 목자이신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윗이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집사님 집에 갈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오라는 말을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다윗의 시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던 그 목자, 그 목자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선한 목자야. 그 선한 목자라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간다는 말은 십자가와 죽으심과 승천하심 모두를 표현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만이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자기 집으로 이끌시고 싶은가 하면 그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 우리가 하늘에 거할 거처를 예비하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왜 이렇게 담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곳에 오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니까요. 바울은 이것을 이 예수님의 길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부활시키시고 승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 시에 화답하듯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와 영원한 곳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죽었어. 내가 너희를 반드시 그곳으로 인도할 거야. 어떻게? 내가 온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내 나라에, 내 왕국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고 그를 십자가에 달리고 그를 부활시켜 승천하고 보좌에 앉힌 거예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려운 일이 있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막연한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을 향해서 또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잘 노래한 찬양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에 만든 찬양인데 이 복음송이 저는 들으면 들을수록 참 좋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니,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내가 세임을 주리니 일어나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니. 우리 찬양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후렴구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으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전히 계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길 하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이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걸으리.
우리 피아노로만 조금 천천히 3절 목소리로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다윗이 고백한 시편 23편을 한 절 한 절씩 묵상해 왔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는데 그의 인생을 마지막에 돌아보고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 우리에게도 곡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날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다윗의 고백을 동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가르쳐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목자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자 때문에 오늘 살아갈 힘을 얻고 또 내일에 좌절하지 않으며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 남은 인생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목자 되시고 사랑으로 추격하시는 역사,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 남은 생애와 내 영혼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